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로 인도하시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착한 생각과 옳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한 인내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성취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써 영생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손길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되 풍성함으로 나눔의 빛을 간구합니다. 안식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네, 다 서신대로요. 주부 뒷면에 있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들을 발췌해서 읽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행진, 순환 받으신 법궤입니다. 또 여기에 다른 쪽의 질문은 순환 받으신 법궤를 궁극적으로 누가 받아들였나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제가 2장 12절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4장 4절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교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제가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 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5장 8절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놓아 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제가 6장 13절입니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6장 14절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췄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로 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제가 6장 19절입니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7장 1절합니다. 기리앗 이하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제 아버님이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시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하시면 저한테 들려줬던 말씀이었습니다. 득달 같은 빚에 쫓겨다닌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끼니도 찾아먹지 못하는 형편에 친구 집을 잠시 들렀는데 마침 그 어머님이 네가 이북에서 혼자 월남해서 살아볼기라고 경상도 분이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노? 이거 먹고 힘내거라 하시면서 게다리 소반에 열무김치 한 접시 그리고 찬물을 마른 밥 한 그릇을 내주시는데 눈물이 콱 나면서 자기를 이 세상에서 받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 세상에 그렇게 만난 밥은 그 이후에도 이전에도 먹은 적이 없었다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셨다고 그 은혜를 못 잊어서 그 어른 생전에는 명절에는 꼭 찾아드렸고 인사드렸고 영문도 모르고 저도 한두 번 따라간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법궤 이야기는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배회하는 처량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이렇게 무시와 배척을 받던 법궤가 어떻게 기리앗 여아림 주민들에게는 환영을 받았고 편안히 제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보려는 것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일은 그만하고 기리앗 여아림 주민들처럼 환영하고 환대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함께 사는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이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입니다. 법궤가 자리를 못 잡고 백성들 사이를 떠돌아다니고 백성들은 법궤도 모르고 법궤가 모시는 하나님도 누군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서로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기가 짝이 없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불협화음이고 자꾸만 헤어지게 되는 불행한 결과만 자꾸만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거든요. 자기 집 식구거든 또는 남의 집 식구처럼 블레셋 사람이건 간에 법궤에 대한 그 인식은 귀신 모시는 신주단지나 액땜하는 부적 정도로 여기는 데는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로의 그라는 곳의 장막에서도 성막에서도 법궤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멸시받았던 법궤가 이방인의 땅 블레셋에 가서는 오죽했겠습니까? 성경은요 현재의 사람의 모습을 본질을 이 본질에서 타락한 부정판 부정스러운 존재로 봅니다. 신성한 법궤는 부정한 사람이 혹여 닿아서 심판의 재난을 입을까봐 그러니까 법궤는 사람이 닿는다고 해서 부정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궤는 불과도 같아서 불에다가 손을 대으면 불이 타지만은 타는 것은 사람이 타는 것처럼 사람이 심판의 재난을 입을까봐 법궤를 맬 때에는 금고리에 꿰인 금채로 그것도 성결케 한 제사장이 법궤를 옮깁니다.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가축이 모는 우차에다가 짓지를 않나 비록 금으로 만들었다지만은 종양과 쥐를 만들어서 함께 운반합니다. 이것이 법궤에 대한 기본 인식이 내나 그런 종양이나 그러는 이 종양이 된 것이 흑사병처럼 아마 쥐 때문에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 법궤에 대한 기본 인식입니다. 이 법궤가 드디어 자기 고향 같은 본가, 본향, 벳세메스로 귀향했습니다. 일단 소잡고 잔치하고 명절 분위기는 냈는데 모임에는 항상 그 다음이 문제 아닙니까? 술기운에 실수를 한 건지 법궤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벌벌 떨지? 소문은 들었으니까 그게 뭐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있다. 별거 없다.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게 했는데 몰라서 모른 건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한 일인지 열어볼 게 따로 있지. 겁도 없이 껍질 벗기듯이 뚜껑을 열어 제끼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과 직접 맞닥뜨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식과 무시로 큰 재난을 겪고 법궤는 또 아무도 원치 않는 혐오시설로 전락됩니다. 길라잡이에 나온 대로 실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에벤에셀이란 곳으로 갔다가 아벡이란 전쟁터로 쫓겼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아스돗, 갓, 그리고 에그론 갔다가 벳세메스 왔다가 일곱 번째 배척을 당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들의 배척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들은 법궤 때문에 이런 재난이 닥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법궤가 마치 재난의 제공자인 것 마냥 착각했습니다. 오해입니다. 한국에서 AI 그 재난이 일어나서 무려 닭이나 그 오리나 3천만 마리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3천만 마리입니다. 그 죽을 때 할 때마다 거기에 아래 위로 제사장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다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그렇게 이렇게 땅에다가 매장시키고 그런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랍니다. 그러면은 그 살도사를 시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살도사를 하는 그 하얀 옷으로 모든 방호막을 입은 그 사람들은 더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막은 것입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법궤의 하나님 때문에 벌받은 것이 아니고 법궤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긍휼을 베풀어서 이 정도로 그친 것입니다. 공의와 심판을 제대로 받았으면 막지 않았으면 민족은 전멸이고 세상은 끝장이고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당하는 재난과 고난은 하나님이 법궤 위 속죄판 위에 죽으신 희생물로 바치신 어린 양 당신의 아들 예수가 완성한 그 대속을 생각해서 한계를 두고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내린 타이르는 징계일 수는 있어도 심판하시는 징벌이 아닙니다. 아예 이것을 단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하시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아예 아 사탄의 꾀임이 저것이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단정 지으셔야 됩니다. 요거 아멘 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를 타이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변태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줘서 야단 맞고 나서 고맙습니다. 약간 시무룩할 때가 있어도요. 마음을 돌려서 더 살갑게 자녀가 다가온다면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얼마나 고맙고 가슴이 뭉클하겠습니까?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당했다는 것을 핑계로 법궤를 밀어내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신을 말씀대로 돌아보고 가까이 나오는 것, 그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잠자던 우리의 영혼 깨우쳐서 당신께로 부르시는 초청장입니다. 그런데 기랴앗 이아림 한 그룹의 백성 외에는 다 거부합니다. 벳세메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이면 왜 다른 사람 많은데 기랴앗 이아림 주민들에게 보낼까요? 그 혐오시설을요. 또 그것도 블레셋 사람처럼 그 사람들은 그래도 예의가 있어요. 자기들이 직접 우송해주는 예의도 갖추지 않고 하인부리듯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가져가라 하질 않나. 또 그렇게 할 때 기랴앗 이아림 사람들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기랴앗 이아림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에 속한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처럼 또 이방인으로 종으로 천민으로 그 안에서 살게 된 부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벌할 때에 속임수로 화친조약을 맺고 그 살려주는 대가로 장작 패고 물 깃는 천민, 종으로 살면서 생존을 보장받은 아모리 족속이 사는 성읍들이 중에 하나가 기랏 예아림입니다. 네 개 성읍이 있습니다. 천대받는 소수민족이라서 혐오시설처럼 아무도 이웃에 오기를 꺼리게 된 벗개를 제일 가난하고 심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혐오시설 옮기는 것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주시킨다고 돈 몇 푼 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사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기록도 그 여인들이 힘없는 기부원의 부족들이었지 않나 그것 때문에 당하는 차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심지어 재물을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성막 안에서 물 깃는 사람, 장작 패는 사람, 불 피우는 사람, 대대로 온갖 허드렛 일을 감당해야 되는 천민 집단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찾아간 곳, 법궤를 받아들이는 곳은 이런 천대와 멸시, 무시와 멸시를 학대를 옷 입듯이 입고 살아야 되는 기본 사람들, 사회적 약자로서, 소수민족으로서, 소위 주변인이고 낮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들을 법궤가 찾아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장막에서 물 깃는 것 덕분에 장작 패는 일을 하는 덕분에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가까이 하는 입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궁궐에서 천년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루를 지내니 더 행복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누구에게 지금 실은 말하는 것인가? 모두가 다 올라가려는 이 세상에서 이들은 사회 구조상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막혀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마음 편하게 쉬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불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어떤 분과 거의 한 20년 전에 대화를 나눕니다. 잠깐 신방에서 나눈 대화가 지금도 제 마음에 울림판이 됩니다. 첫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 있는데 신방 가서 그분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 첫째 아이가 자기 집에 보물입니다. 이 아이가 없었으면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고 그저 잘나고 이런 것만 쫓아가서 우리들에게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이 아이는 사람에 대해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저 사람에 있는 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 살아갈수록 고마운 것은 다른 자식들은 훌륭하고 공부 잘하고 멋져서 좀 있으면은 다 제 갈 길로 갈 것이지만 이 아이는 나랑 같이 우리랑 같이 끝까지 보낼 것을 지금도 말하고 있고 앞으로 될 거기 때문에 제일 같이 끝까지 남아서 효도할 자식은 이 자식입니다. 20여 년 지나서 소식들을 듣고 봅니다. 멋지게 자랐고 그 부모의 기대대로 축복의 통로가 이 아이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경기할 때에 빨리 달리는 더 빨리 하는 그런 경기가 있지만은 여러분 장애물 경기가 아주 볼만합니다. 그런데 장애물 경기를 해나가는 것이 장애를 벗어가는 장애물 경기이지 그 경기가 장애인 경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부족이 왔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장애인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아닙니다. 그 장애물의 경기를 통해서 왔을 때에 구경하는 사람도 더 신이 나고 장애물을 잘못 건드려서 더 안타까워하고 금메달 똑같이 받습니다. 이것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게 처음 초대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6절 이하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없다 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내게 주신 가난과 상실, 장애와 아픔, 고난과 환란은 하나님의 저주와 밀어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복음에 반응하도록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끄시는 손길입니다. 여러분의 법궤,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실로에서 벳세메스 자리까지 그 자리에 있으신가요? 언제까지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도망다니며 살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감추고 싶었던 기랏 이하림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그리로 찾아 들어오십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수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의 10년 가운데 세상에 아삭할 수 없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달콤하다 그럴까요? 기도를 하더라도 달달한 그 이렇게 부드러운 그 함께 하심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을 때 그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여러분의 심령을 잡으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삶으로 에덴 동산 가운데서 났던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과 주변을 촉촉히 적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꼭 모시고 세상 끝날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146장, 통일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위에